네, 오늘 저는 창세기 6장의 말씀으로 다시 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네. 저는 추위에 굉장히 약한 편인데요. 네, 사실은 더위에도 많이 약한 편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을 지내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춥고 또 추우면 몸이 막 바들바들 떨리고, 저는 12월 26일에 태어나서 겨울에 가장 깊은 날에 태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은 저에게 참 힘든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을 요즘 같은 기간을 보내면 독감과 또 감기가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저희 집에 아이가 셋이 있어서 저희가 다섯 식구가 살고 있는데 다 같이 지금 감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얼굴에 기침을 하며 사랑을 나누고, 네, 감기가 감기를 이렇게 선물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옮고 옮기고 그러면서 보내고 이제 난리도 아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흔히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추운 겨울을 보낸다, 혹은 봄을 기다린다, 혹은 어둠의 깊은 터널을 지난다, 이런 은유적인 표현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네, 새해가 밝아서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사실은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새로운 하루하루는 우리가 살아온 인류 역사 중에 가장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진보하고 발전된, 또 가장 살기 풍요로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은 하루하루 빠르게 진화하고 발전되고, 그리고 경제는 나날이 부흥하는 것만 같은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하루하루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참 삶이 녹록치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술과 과학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새로운 약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변에 계속해서 아픈 사람은 늘어가고 있는 건지, 특히 현대인의 질병이라고 하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수는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기술의 발전과 진보가 우리의 삶을 이롭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스트리아의 철학자인 이반 일리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원이 병을 만들고, 학교가 학문을 망치고, 자동차가 걷기를 수탈하고 있다. 자동차가 걷기를 수탈하고 있다는 저에게 해당되는 것 같아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최선은, 타락한 인간의 최선은 최악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우리의 편의를 위해 깔려있는 아스팔트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죽음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창세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창세기 6장은 학자들에게 있어서, 창세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주목받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 본문이거든요. 과연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라고 하는 이 논쟁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과연 네피림은 누구이며, 이 120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과연 이때부터 사람의 인생이 120년으로 하나님이 규정해 놓으신 거냐, 혹은 심판을 유보하신 거냐,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러한 논쟁은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6장부터 이제 등장시키신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노아가 살았던 시대의 이 어두움은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라고 여겨졌던 이 노아의 믿음과 그 의의가 정말로 잘 부각됐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보시니 너무나 좋았던 거죠.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 참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모습과 달리 이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사실 창세기 6장까지밖에 안 왔습니다. 지구의 역사가 얼마나 긴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논의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이 지구가 이 세상이 탄생한 지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신규 오픈된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신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이 안타까운 심정, 하나님이 이 모든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음을 후회하시는 것처럼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가 있었고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죄가 들어온 세상에서 이어지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창세기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이것이 인간 죄악된 인간이 번성하는 이야기들로 우리가 지금까지 바라보고 있는 창세기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이제 아담으로 말미암은 아담의 후손들이 어떻게 번성했는지 족보를 통해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고 이후에 그 인간의 번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인간의 그 번성이 어떠한 죄의 영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창세기 6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번성하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라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앞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셨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땅에서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이 너희가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큰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죄인된 인간들에게 이 번성은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까? 죄의 영향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간의 번성은 하나님께서 이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시는 모습으로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인간의 번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참 재밌게 라바라고 하는 단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죄인의 죄된 인간의 번성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인간들이 어떻게 번성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탐욕으로 가득한 번성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내를 삼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카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나무의 열매를 보고 보암직하여 그 열매를 따먹었다라고 따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똑같이 라카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보고 보암직해서 따먹었다라고 하는 똑같은 구조와 지금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모든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라고 하는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이 여자들을 어떤 이 과일을 테이크 취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넘어서 강제적으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것을 낚아챘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것은 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거룩하다고 여겨졌던 무리들 혹은 권력이 있다라고 하는 무리들이 강제적으로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것들을 취하고 빼앗고 그리고 그것을 물질적이고 성적인 탐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에 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으로 사회가 이 세상이 번성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6장의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규정해 주신 하나님의 방식과는 전혀 반대된 모습으로 인간의 세상이 번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과 이 창세기 6장에서 사람들의 번성이 굉장히 닮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날마다 풍요로워지고 기술은 발전되어져서 우리의 삶은 편리해지고 우리의 삶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는 너무나 추운 겨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막 죽을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고통스러운 감기가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아서 매일매일 더 괴로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좋아졌다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의 삶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현대인들의 질병들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세상은 여기서 번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번성하는 방법은 발빠르게 우리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빠르게 더 많이 취해서 삶을 영위하고 남들보다 한 걸음 앞서는 것 혹은 남들보다 하나 위에 서는 것이 옳고 맞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상이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세상의 기준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마치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삶의 가치와 방향성이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제안하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마음껏 자랑하고 누리며 살아가도록 SNS와 매체들은 그것이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빼앗아 가도록 우리에게 그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함께 살아가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사회가 그러한 문화들을 유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의 가치를 쫓아가도록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삶 속에서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조금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인 것이죠. 본문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이 노아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이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전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타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언제 사용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물을 고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없는 제물을 이제 사서 제사에 이제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마찬가지로 흠이 없고 사지가 멀쩡하고 이 피부병 같은 것들이 없는 이 온전한 상태, 이 흠결이 없는 상태를 나타나는 표현이 타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즉 이것들이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태도를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한 것이죠. 이 타밈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노아가 죄로부터 아예 0% 죄를 지어본 적이 단 하나도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관계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완전한 이 상태였음을 이 관계의 충실함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힘과 권력으로 약자를 짓밟고 자신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쾌락을 따라 살아가기에 급급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사람들의 어떤 문화와 죄악의 흐름을 거슬러서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음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아가 보여주는 하나님을 향한 삶의 모습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그 말들과 가치를 뒤로 한 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6장의 본문을 건너뛰었지만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방주를 얼마 동안 만들었죠, 여러분? 자그마치 100여 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어떠한 규격과 어떠한 물품들로 제조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하지 않겠지만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한 100시간 정도 투자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자신의 가족들을 태울 어떤 작은 통통배를 만든 것도 아닙니다. 배를 만들어서 금방이라도 빠르게 출항할 수 있도록 바닷가에 만들지도 않았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산 꼭대기에서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얼마나 큰 배를 만들었습니까? 축구 경기장만한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큰 배를 만들었죠. 얼마 동안 만들었습니까? 약 100여 년 동안 만들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묵묵히 노아가 배를 만들었던 것은 다 한 가지 이유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었고 노아는 그 말씀을 그냥 묵묵히 순종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추운 겨울은 저는 이 방주를 만드는 100여 년의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하고 노아를 유혹했을 것입니다. 바보처럼 뭐 하는 거냐? 시간 허비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빨리 내려와서 우리와 같이 삶을 살아가자. 여기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같이 누리고 즐겁게 살아가자. 비도 안 오는데 날이 좋은 날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배를 만들고 있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큰 홍수가 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방주가 필요하고 이 방주를 제가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두 갈등 속에서 100여 년을 버티고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모든 조롱과 핍박과 회유를 뒤로 한 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그냥 뚜벅뚜벅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저는 이 22절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동일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굉장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질타받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허황된 망상이라고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번성을 위해서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이 마지막 표현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맞춰지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고백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번성이,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번성의 축복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정한 축복이고 우리에게 주신 번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놓여있는 수많은 이야기들과 우리를 유혹하는 말들, 세상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정말 우리의 삶의 큰 축복이라고 말하는 삶의 가치를 넘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번성과 축복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게 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3일교회는 지금 선교 중에 있습니다. 저는 청년일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청년들도 선교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대의 청년들은 삶에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수많은 친구들과 경쟁하면서 살아갑니다. 학점이, 그들의 스펙이, 그들의 경제력이 그들의 전부이기 때문에 한 걸음이라도 더 앞서가는 것이 그들의 앞으로의 평생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선교 시즌이 되면 늘 갈등합니다. 선교를 갈 것인지, 아니면 학원에 들어갈 것인지, 취업을 위해서 뭔가 자격증 공부를 할 것인지,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비슷한 고민들을,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우리가 연배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중요한 삶의 가치를 놓고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3박 4일 동안 자신의 연차를 소진하고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돈을 들여가면서 선교를 가는 것이 참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참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우리의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번성하게 하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갈등의 자리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긴 겨울을 지나 우리가 봄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따뜻한 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긴 겨울을 지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봄이 올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그 축복이고 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세상의 다른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마주하게 될 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뒤로 하고 세상의 가치를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의 하루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